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들이 전날 걸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함이 개입해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고속정들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측은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 측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영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고 현지 반관영 매체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또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긴장 조성을 위해 영국 측이 꾸며낸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자국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억류된 데 반발해 영국 유조선을 나포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의 신장 자치구 재교육 캠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신장 지역 현안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어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 그리고 대규모 소형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구금에 우려한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바첼레트 최고대표 등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신장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시수용 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8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서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결의안에서 내온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테러 분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서방 국가들이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신장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소개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한미군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늘 공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등 세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14는 미국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 타격 가능으로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화성 14의 사거리가 6,250마일 이상, 화성 15의 사거리가 8,000마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카리브해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경유지인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귀국길에도 덴버를 경유하며 미국에서 총 닷새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전용기 편으로 타오이완 국제공항을 떠나기 앞서 담화를 통해 지금 타이완은 외부 세력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번 순방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선 뉴욕에서 이박한 뒤 아이티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귀국길에는 미국 덴버에서 이틀 밤을 묵게 됩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이 이례적으로 길다며 미국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미국 실무대표로 일했던 성김 필리핀 주재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옮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사로 지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김 대사가 국무부에 재직하면서 한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과장,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미 국무부 발표에 주목했고 전직 관리들은 핵동결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 핵시설 전부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wo sides are so far apart.
미국의 민간단체가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군축 노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최하위인 F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쪽 내일은 가끔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북부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함경남도 남부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과 화성 14, 화성 15 등 세 가지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각각 3,418마일과 6,250마일, 8,000마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분석했습니다. 화성 15에 대한 미군 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화성 13과 화성 14, 화성 15, 대포동을 북한의 대표적인 ICBM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국방백서에서는 화성 15의 사거리를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 7월과 11월에 북한이 각각 발사한 화성 14호와 화성 15호에 대해 한국군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이 추정 사거리가 최대 279km인 스커드 B와 C, ER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각각 최대 997km와 1287km인 북극성 2와 노동 등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6%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고 최대 30%는 예비 또는 준 군사 조직에 속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 지상군의 70% 정도가 해군과 공군, 50%가 비무장지대로부터 96km 이내에 배치돼 있다면서 미한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근본적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태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인 미일 동맹의 강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리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취임 후 처음인 이번 해외 순방 중 일본에 이어서 필리핀과 한국, 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오는 17일 도착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국무부 발표의 초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방법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괄 타결식 비핵화인 빅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면 미국은 상응 조치와 요구 사항들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선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consistent in insisting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치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과정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전에 부인했던 단계적인 비핵화 용어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실무회담의 결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Now, as an outcome, an early outcome of such talks, I could foresee some easing.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쇄할 시설들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에 따른 제재 완화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각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언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에서 한 발 물러선 유연성을 북한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제재 완화 요구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can't see North Korea agreeing to any deal, even a small deal, without at least
북한은 최소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도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떠한 작은 합의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의 지속을 위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insisting on easing of some sanctions as a precondi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북 대화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핵 동결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주정관인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북 실무협상의 과제는 미국의 비핵화 해법인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wo sides are so far apart on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as we saw in the Hanoi summit. There are many very difficult technical issues, especially surrounding verification, that would have to be resolved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interim agreement.
세이머 전 주정관은 11일 격변의 한반도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국 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 구체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간 이견이 크며 특히 검증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의미 있는 중간 단계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제한적 제안을 하며 대부분의 국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스몰딜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시설뿐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그 보상으로 북한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빅딜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만 분명히 했다는 게 세이모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재개되는 실무 협상에서 이 사이에서의 논리적인 타협, 다시 말해 미디엄 사이즈 딜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ere is a logical compromise between the big deal and the small deal, a medium-sized deal as Joe outlined from the US side.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시설,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하루 안에 해제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변뿐 아니라 북한의 핵물질 시설에 대한 폐기는 가장 이상적인 비핵화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전례 없는 강력한 사찰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반대 급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return, I think the U.S. has to offer some pretty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sanctions relief, just as Joe outlined, and in terms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남북 협력 프로젝트 등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국무부가 비핵화 입구론으로 제시한 핵시설 동결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늘 검토했던 카드라며 다소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ut then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 does freeze mean when we don't know where and how they're producing these weapons? Sure, we know what freeze means for Yongbyon.
북한이 어디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제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결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동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동결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있다면서 영변 외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핵동결을 토대로 핵무기 해체와 반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하며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태에 만족한 채 중간적, 제한적 합의에서 멈춘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더욱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f we were to end with just such an interim deal or a limited deal, that it will not make a dent on denuclearization.
따라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동결에 있어 보다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한적인 기간 내에 이행돼야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신고서 제출과 국제 규범에 맞는 검증이 동반돼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보다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미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은 안겼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재개될 실무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 과정이 보다 효과적인 비핵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조율을 통한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앨런 메카시 미 국무부 정부조사 담당 차관부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나온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메카시 차관부는 10일 미 CBS 방송의 팟캐스트에서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과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카시 차관부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남한에 미군이 있거나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다 맞다며 과거 많은 경우 정권 교체가 미국의 목표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카시 차관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것으로 믿지 않으며 아울러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차관보의 이런 평가는 북한 관영 매체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판문점 회동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메카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은 이런 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할 뿐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핵 검증 단계에서 미 국가핵안보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직 에너지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관리와 세계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핵폐기와 검증 역량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클로츠 전 에너지부 핵안보 에너지 담당 차관은 10일 북한의 비핵화 검증 단계가 현실화될 경우 비확산 검증과 핵폐기 역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부사나 국가 핵안보국의 연구소 등이 기술 자문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츠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국가 핵안보국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적과 검증, 폐기를 시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가 핵안보국이 관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결정자들이 기술 자문을 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가핵안보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창설 이래 전 세계 6,725kg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중국 당국과 협조해 아프리카 가나의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4개월 뒤인 12월에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폐기했습니다. 클로츠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북 간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해는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극단적 희생을 각오하고 핵 보유를 중요한 안보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추진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핵화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핵안보국 NNSA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창설됐으며 핵폐기와 검증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 내 국방 핵 비확산실 DNN은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의 세계적 확산 움직임을 추적하고 핵무기 원료를 폐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비확산 군축실 NPAC는 핵 검증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 보유와 신속한 배치, 검증 단계의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임한 클로츠 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부사나 국가 핵안보국장을 겸직했고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 무기인 미니맨3 투사 등을 지휘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으로 재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을 지낸 클로츠 전 차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공표한 것이 비확산 체계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츠 전 차관은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군사 협력을 대량 살상 무기 부문까지 확장시킬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군축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최하위인 F등급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군축협회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러시아, 북한 등 세계 9대 핵보유국의 군축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북한의 최하위인 F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군축협회는 10일 발표한 2016-2019 세계 핵 비확산과 군축 성적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평가기간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군축협회가 첫 평가를 실시한 2010년 이후 3년 주기로 이루어진 4번의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마지막 평가였던 2016년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훨씬 더 발전했다며 특히 2017년에는 수소폭탄 실험 1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발사를 3회나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했고 지금도 연간 6, 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200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핵기술 관리 항목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측면에서도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천명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아직 지키고 있으며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축협회는 북한 외 다른 핵 보유국들의 군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2016년 평가 때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탈퇴를 이유로 C+ 등급을 매겼습니다. 3년 전 평가에서 양국 다 B등급이었는데 두 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는 B등급을 부여했지만 보고서는 양국이 추가적인 군축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C+,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C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들 세 나라가 핵 보유고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핵폭탄을 실어나르는 발사체 기술도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비핵지대화 논의 참여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 밖에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의 C-, 시리아의 D-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영내 대리전 수행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있고 시리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 10년 사이에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현재 위험 수준은 전 세계에서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 IASC는 최근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험지수가 2010년 3.6점에서 2019년 4.7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시리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기니비사우, 우크라이나, 이집트가 지난 10년간 위험지수가 심각하게 악화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위험지수는 자연재해나 무력충돌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대처능력 등 50개 지표를 종합해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2019년 위험지수 4.7점을 기록하면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체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성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위험 노출 지수에서 3.9점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사정을 평가한 취약성 지수에서 4.1점을 받았으며 사회 기반 시설, 재해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위기 관리 지수에서 6.4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위기 관리 지수는 한국의 1.9점, 일본의 1.5점, 중국의 3.6점과 큰 차이가 났으며 이는 북한의 위기 대처 능력이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위험 지수는 1.6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이 191개국 중 169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말리아의 위험지수가 9.1점으로 재난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싱가포르가 0.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위험지수를 발표합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연합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로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10일 미 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의 KT 포터 의원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current government restricts people'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and religion.
북한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포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터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압박을 통해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are malnourished. Their civil rights are restricted. Their freedom to religion.
북한에서는 주민 1,1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네로스 의원은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스네로스 의원은 연설 뒤 VOA에 중국 정부가 박해와 비인도적 처우를 피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ou know, our government should be working with China to strive to make sure that these people can live in freedom, not to be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박해나 죽음에 직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할리 루다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know North Korea holds hundreds of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on a daily basis.
북한이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을 가두고 일상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다 의원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어떤 협상이나 논의에도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베빈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북한 아동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strongly empathize with the children of North Korea, innocent people who were born into a dangerous country.
북한의 어린이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위험한 나라에 태어난 무고한 사람들로 종종 부모들과 떨어져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입니다. 베빈 의원은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로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때때로 가족과 상봉하는 한국의 이산가족들과는 달리 전혀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샘 김 KCC 사무총장은 BOA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millions of Korean Americans liv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is just as important or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김 사무총장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한인들에게는 인권 문제가 핵 확산이나 탄도 미사일 문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CC는 집회를 마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고 저녁에는 워싱턴 인근의 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 체포를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통제와 탈북자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인민보안성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상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의 국경 경비와 탈북민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주상성 인민보안상의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측 공안 당국자들을 만난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북중 두 나라가 탈북자 문제와 마약 밀매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증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포한 탈북민 중 한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 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한 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의 탈북자 단속 문제와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search for North Korean escape.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선양의 구금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난민을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중국 정부가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송 여부를 포함한 이들의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한이 곧 석방됩니다. 석방 뒤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나은 변호사는 10일 BOA에 안 씨가 아직 수감 중이지만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심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석방 명령과 함께 지난 2일 보석 허가 당시 걸었던 보석금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오른 130만 달러 납입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 대한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에 앞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할 것이라면서 안 씨가 도주할 경우 가족과 지인이 보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진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보석 허가 직후 BOA에 법원에 안 씨를 지키기 위해 거주 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해 안 씨가 기존 주택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선 보석 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신변 위협을 보석 허가의 주요 이유로 꼽은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직접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석이 허가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스페인으로의 송환 여부 결정은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안 씨는 앞으로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2개 유엔 대사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 철폐를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에 개입하려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미국 정보관리들이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이란과 영국 관련 소식 볼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고 했던 정황이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세척이 전날인 10일 걸프만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 호를 나포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나포하거나 뭐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 호가 개입해서 구두로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선박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브리티시 헤리티지 호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 측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란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한 겁니까?
이란은 영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네.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11일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고 반관영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이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현장 상황이 기록된 영상도 있다고요?
예, 미국 언론들은 당시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의 유인 정찰기가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 이란 유조선이 영국 해군에 의해서 나포됐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가 시리아로 원유를 실어 나르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억류했습니다.
네.
지브롤터 당국은 EU의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의 정유공장에 원유를 운반 중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며 유조선 억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때는 이란이 크게 반발을 했었죠.
예, 이란 외무부는 즉각 주이란 영국 대사를 불러서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나포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전달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억류된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억류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이번 나포 시도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자국 유조선을 억류한 영국이 결과를 보게 될 거라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영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 이란과 미국과도 긴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긴급 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또 격돌했다고요?
예, 10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긴급 집행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위반에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소집된 회의였는데요.
네.
제키 월컷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란의 최근 행보는 긴장을 완화하기보단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란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이란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커짐 가리브 아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핵 합의를 먼저 탈퇴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예.
이 핵 합의 당사국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면 이란도 기꺼이 핵 합의를 다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바디 대사는 또 회의를 마친 뒤 현지 언론에 이번 긴급 회의는 미국에 있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IAEA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 핵 활동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네요.
예,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핵을 농축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재를 더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바디 대사는 이란은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며 IAEA가 철저히 사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유엔 대사들이 중국의 신장 자치군의 수용소를 철폐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22개의 유엔 대사들이 10일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 주민과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 또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구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당국이 그 신장 자치구에 그 이슬람 소수계 민족이죠. 이른바 그 재교육 캠프를 강제로 캠프에다가 강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유엔 대사들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직업교육을 하고 테러나 극단주의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에 수용하 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성명은 중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 촉구하면서 신장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공동 성명에 참여한 나라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대부분으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서명을 했고요.
네.
미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통 유엔이라 그러면 결의안이 나올 예상을 하는데
예.
결의안이 아니라 공동서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식 결의안을 상정할 경우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서한을 선택했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피셔 제네바 국장은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게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신장 주민 뿐 아니라
네.
전 세계인에게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신장 주민들이 탄압을 받는다는 건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걸 실제로 확인하는 건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당국이 철저히 감시를 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명은 바첼레트 최고 대표를 포함해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신장 자치기구의 그 재교육 수용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예, 중국은 지난 3년간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과 또 다른 소수민족들을 이 대규모 수용소에 가둔 채 이슬람 신앙을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부 인권 전문가들은 뭐 신장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은 재교육 캠프 수용자의 자녀들도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고유의 신앙과 언어를 말살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엔 대사들의 공동서한 중국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수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모욕하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한 관련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미국 정보관리들이 이번 주 비공개로 열린 의회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선거에 대한 위협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 정보관리들 누가 나왔습니까?
예,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나왔는데요.
예.
이들 관리는 선거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데비 링겔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선거 보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 역시 이번 브리핑이 도움이 됐다며 외부 위협을 경계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네네.
평가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정보 당국자들이 나온 특별한 그 브리핑이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브리핑은 민주당이 요청한 겁니다. 민주당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예예.
미츠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낸 법안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코넬 대표는 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걸까요?
예, 주와 지방 정부 선거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법안에는 유권자가 아니라 변호사들에게 선거 결과 판정을 맡기는 의도가 일부 들어 있다고 맥코넬 대표는 비판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맥코넬 대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계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네.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통해서 미국 유권자들 표심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농담조로 말해서 다시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 정보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예, AP통신은 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로 얘기를 하지만 선거 보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국가안보관리들은 10일 성명에서 선거 보안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 분야와도 연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평안북도 지역에 한때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해주와 용현, 사리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개성과 신계는 하루 종일 흐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7도. 개성도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 많이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북도 청진과 운기, 선봉 지역 오전에 가끔 비 내리겠고 평강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9도. 예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수척이 전날 걸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를 나포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함이 개입해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고속정들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측은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영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고 현지 반관영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또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긴장 조성을 위해 영국 측이 꾸며낸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자국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억류된 데 반발해 영국 유조선을 나포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의 신장자치구 재교육 캠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신장 지역 현안에 여러 나라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어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 그리고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구금에 우려한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바첼레트 최고대표 등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신장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수용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할 것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8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테러 분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서방 국가들이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신장 자치구의 상황은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소개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한미군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공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등 세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14는 미국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 타격 가능으로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같이 판단한 근거로 화성 14의 사거리가 6,250마일 이상, 화성 15의 사거리가 8,000마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호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카리브해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경유지인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귀국길에도 덴버를 경유하면서 미국에서 총 닷새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전용기 편으로 타오이완 국제공항을 떠나기 앞서 담화를 통해 지금 타이완은 심각한 외부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번 순방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선 뉴욕에서 이박한 뒤 아이티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귀국길에는 미국 덴버에서 이틀 밤을 묵게 됩니다. 북핵 협상에 미국 실무대표로 일했던 성김 필리핀 주재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옮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사로 지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김 대사가 국무부에 재직하면서 한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과장,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